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그 좌우에 또 다른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두 강도가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가장 뜨끔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우리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에 저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함께 그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두 강도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마가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앞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그 예수님을 대한 그러한 요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각나도록 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그분의 좌편에, 그분의 우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 강도는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주님의 좌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어쩌면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그러한 강도의 인생, 죄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많이 없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죄인들입니다. 결국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두 강도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있으므로 영광 또한 우리가 받고 싶은 것,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무언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고, 무언가 좋은 것을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강도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좌편에 있길 원해, 나의 우편에 있길 원해, 너희는 지금 이 십자가를 진이 강도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야. 너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결단이야.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한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좌편에 있든 우편에 있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언가 내가 우의정이 되고 무언가 영의정이 되고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요구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한번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한번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흠이 있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진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죄의 육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육시이면 지금 12시입니다. 대낮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어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울부짖음이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 왜 이러한 울부짖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탄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의 죄 때문에 온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괴로운 고백까지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는 일컬어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삼위일체, 그분들은 하나가 될 때 행복하며 평생 하나로서 교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멀리한 적이 없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항상 일체로 완벽한 교제를 누리며 살았던 관계인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아주 철저한 고독을 느낍니다. 신의 고독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자들도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버림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래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원래 인간이 해야 되는 고백이 맞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되는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왜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 죄인 된 모습을 발견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번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발견함으로 깨닫게 됨으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와중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잘못 듣습니다. 엘리 엘리라는 단어를 아마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잘못 들었던가 봅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사람들의 관심은 무언가 큰 빅쇼가 영적인 빅쇼가 일어난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엘리야가 오는가 보자. 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하나 보자. 사람들은 그러한 자극적인 소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아픔을 다 받고 계신 중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37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큰 소리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큰 소리는 그러한 긍정적인 메시지이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주님의 선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러한 모든 목적을 완수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막입니다. 원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었습니다. 이제 그 지성소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만 해도 대제사장이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 가운데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든 현상을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이 사람은 사형 집행자입니다. 어쩌면 전쟁터에서도 수많은 죽음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단 두 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마가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랄 때 1장 1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러한 제자들도 못했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이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부장도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인데,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또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하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무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이 여인들. 제자들은 다 떠났을지언정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언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제자들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이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증언되어졌다는 것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지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또 한번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도 못했던 십자가 아래에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생생한 목격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유일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도 생생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한번 체험할 수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나아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주 뜻밖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회원 멤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리를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자기의 무덤에 잘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뜻밖의 사람입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 됐던 또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는데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닐만 하죠. 그러나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자기도 공회원 멤버였기 때문에 다른 공회원 멤버들의 그러한 이목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특히 화려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죽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화려한 사역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쉽지만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한번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그 풍부한 무궁한 사랑을 또 한번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